요즘 우리가 존 맥아더 목사님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평생토록 이렇게 숙제로 가지고 있는 예배,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를 심도 있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주중에 뭐 세 번이고 교회 가고 가면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도 있게 이제 공부하면서 예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저도 느끼고 또 제가 느끼고 공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시간 동안에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이제 살펴봤고, 특별히 지난주 두 시간에 걸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어디나.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거는 다 변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또 특별히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개인과 국가의 역사, 운명,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 시편 33편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예배 시편이라고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안에 10절, 12절, 13절이 국가들의 미래, 운명,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개인과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또 33편 시편은 상당히 다른 시편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예배 시편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시편 33편 전체적인 말씀 1절부터 22절을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 시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때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지금 시편 3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시편 중에는 개인의 기도, 개인의 간구 이런 걸 담고 있는 일반 시편이 있고, 또 공적으로 개인이 다 이렇게 모여서 온 회중이 함께 예배 드리는 데 사용이 되는 예배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편이 있고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개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것이 있고,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 시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몇 편은 특별히 예배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편에는 몇 가지 그 뚜렷한 문학적, 신학적, 또 기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편에 사용이 되는 이런 예배 시편으로 분류된 이런 시편들의 특징들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 아니라 우리 아니면 너희, 이렇게 공동체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도 대개 복수고 당연히 동사도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 함께 모여있는 회중 전체의 찬양과 고백, 이것이기 때문에 복수형 동사, 또 복수형 대명사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3편 20절 가서 보면 우리 혼이 주를 기다린다. 내 혼이 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우리 여기 같이 모여있는 온 회중의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시편 95편 6절 가서 보면 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자.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에서 함께 노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일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수형 명사와 복수형 동사가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편은 구조적인 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언,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죄들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게 끝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확신, 뭐 이런 어떤 구조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제 시작이 되면 찬양하는 그 모임에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시편 33편 1편 1절 같으면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0편 1절 같으면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 이렇게 이제 해서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자고 초청하는 이러한 그 말씀이 맨 앞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속성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를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온 회중의 죄 아니면 개인의 죄, 국가의 죄 이런 걸 놓고 고백을 하고 또 온 회중이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이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오늘 읽은 거 가서 보시면 20절에 우리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확신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쐐기처럼 이제 박히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마무리 찬양이나 마무리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33편 여기 가서 보시면은 끝에 22절에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시편이 이제 끝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편은 이런 개인적인 일반 시편과는 이제 달리 사람이 어떤 경험, 내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해 주셨는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런 그 고백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33편 4절 가서 보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온 회중이 같이 그거를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시편 100편 5절 가서 보면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이 되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예배는 사람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시편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 음악적 요소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또 악기들이 있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 연주, 찬양 소리에 대한 이런 그 지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33편 2절 가서 보면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시편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 시편 150편 3절 같으면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거 예배 안에 감정적인 거, 예술적인 거, 공동체적인 요소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이러한 것이 음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명령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 그 예배에 드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시편 33편 12절,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지금 이거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 대한 이와 같은 고백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 이제 하게 되면 성경 위에 이제 손을 얹고,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잘 치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1달러 거기도 가서 뭐 In God We Trust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다가 아니라 We Trust In God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in, trust in, believe in. 그렇죠. 이렇게 in이 같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서를 할 때 성경 구절 하나 읽고 해요. 성경 구절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 여기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주, 즉,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도다.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미국만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미국 이 백성, 이 미국 나라를 하나님의 상속 유업으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면 영구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걸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이런 걸 고백하는 나라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에 와서 이제 공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그런 거에 초점을 두어야 되고,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같이 모여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하나님께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입니다.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사람입니다. 이런 그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예배 시편은 예배 공간과 시간에 맞추어서 그래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옛날에 들어갈 때, 입장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시편 24편.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또 절기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시편이 있었어요. 시편 113에서 118편은 우리가 할렐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시편 92편이 사용이 됐고, 감사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시편 116편이 사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시편 33편 오늘 읽은 20절, 21절, 22절 가서 보면 맨 끝에 우리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와서 찬양을 드리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렇죠?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 가서 살 때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런 소망을 두고 있사오니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답답해요. 또 개개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병의 문제도 있고 뭐 재물의 문제도 있고 사회 생활하다가 관계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인간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와서 이제 공예배를 오전에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찬송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죠? 이 찬송을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게 뭐냐? 예배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찬송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곡을 하는데 그런 찬송을 드리면 안 되는 거다. 어떤 거 해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거룩, 거룩, 거룩. 그렇죠?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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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영어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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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끝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세 인격체로 계신 그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그렇죠? 이런 찬송을 예배 시작이 될 때 적어도 한 곡, 두 곡, 세 곡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나 기쁘라고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쁘든지 그날 뭐 슬프든지 어찌게 됐든 예배를 드리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을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찬송을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의 구할 바 그걸 드리고 예배가 끝날 때는 그날 뭐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할 그런 찬송을 드린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에도 다 순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찬송 뭐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이런 찬송을 예배드리러 와서 처음에 이렇게 부르면 그거는 예배가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예요. 헌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를 떼어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헌금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예배의 행위다. 자, 시편 33편은 22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저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에는 그 위에 32편 가서 보면 다윗의 시 마스길 이렇게 돼 있어서 다윗이 지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석가들이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32편 33편이 앞뒤 문맥상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32편 끝에 가서 보세요. 11절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뻐 외칠지어다. 거기 가서 뭐 의로운 자들, 올바른 자들. 33편 1절에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올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32편에. 32편. 자, 그 다음에 이제 33편은 그래서 용서의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33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예배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들리는 것이,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심지어 스펄전 같은 경우도 이 다윗의 시편 이런 것들을 기록한 트레저리 오브 데이빗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시편 33편이 그분 아주 확신 있게 이건 분명히 다윗의 작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다윗의 작품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3편은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편이에요. 그래서 너희 우리 그래서 히브리말 이런 데는 우리말은 이렇게 그 동사가 단순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말 이런 데는 동사를 보면 이게 단순지 복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 이런 게 복수로 돼 있어서 한 사람이 누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적으로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예배로 백성을 이제 초청해요. 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19절은 그 당시 이제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 찬양대가 회중을 인도해서 주님께 이제 찬양을 드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은 온 회중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아마 다윗이든 아니면 하여튼 어떠한 그 시편 기자든 국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외적들이 이제 침입을 하고 이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돼서 이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그 시편으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냐. 10절에서 11절, 16에서 19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2편이잖아요. 22절로 돼 있잖아요. 22절. 1절부터 21절이 다 찬양의 내용이에요. 22절 하나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연주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니면 이렇게 찬송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편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 이게 시편 33편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나만 하나님께 간구드린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그 구조로 시편 22편이 33편이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은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올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1절은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 드린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려면은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예배자의 특성이 무엇인가가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오 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들, 올바른 자들, 올바른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찬양이다 말씀드린 대로 32편 11절에도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만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찬양은 올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공예배에 대한 거예요. 공예배. 그러니까 공예배는 뭐 우리 같으면 세 번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있고 2시에 있고 금요일 날 저녁 8시가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멀리 살고 또 교통이 막히고 그래서 사실 다른 날은 오기가 어렵고 주일 오전에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주일 오전 11시 그때 예배 드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옵니다. 그때 와요. 자, 그때 이제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 심정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정으로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은 올바른 자들, 의로운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한 주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 또 예배가 오고 그 다음 주 또 주일에 예배가 오고 예배가 오고 그래요. 목사가 되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야 이거 설교 이거 준비하는 게 아 이게 좀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옵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마다 나가서 놀잖아요. 뭐 열심히 잠을 자든지 하여튼 뭐 나가서 놀고 음식을 사 먹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찬양, 예배, 감사 이거는 올바른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공예배 때 다 같이 모여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자들, 의롭다고 이제 표현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곧바른 자든 올바른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찬양이고 감사고 예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앞으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시편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자, 공예배를 드릴 때는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신약시대에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악기 같은 경우는 2절, 3절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보면 솜씨 있게 연주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솜씨 있게, 그렇죠? 재주가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 악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악기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또 3절에 따르면 우리가 목소리를 영어로는 make a joyful noise를 만들라 그랬어요. noise 그러면 우리가 소리 좋지 않은 소리 얘기할 때 noise인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거 찬양을 해서 우리가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이거를 joyful noise라 그랬어요. 즐거운 소리라,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거룩 하는 거를 이렇게 있는 축 죽어갖고 그렇게 하면 그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안 되잖아요. 푹 죽어갖고, 그렇죠?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그냥 아빠 엄마가 시키니까 옆에 아이가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돼갖고 하면 그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이풀 노이즈가 안 되잖아요. 조이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다 시편 가서 보면 하나님께 조이풀 노이즈를 만들라 그랬어요. 조이풀하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즐거운 그런 감정에서 나온 시끄러운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하고. 그건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육체적인 과시예요. 누가 더 소리를 크게 지르냐. 주여 삼창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경쟁하듯이.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조이풀 노이즈가 있어야 된다. 자, 새 노래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새 노래, 그래서 매주 새로운 노래, 새로운 시편으로 노래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거냐, 똑같은 노래인데도 여러분 어느 날 그걸 부르면은 새롭게 느껴지죠. 야,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에도 새 노래가 되도록, 새 노래,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감정이 솟아나오는 그러한 그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가서 보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적어도 9번 사용이 됩니다. 9번. 그래서 여기 구약이 7번 나오고 신약의 계시록 5장 9절, 14장 3절 이런 데 새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19절 가서 보면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그랬어요. 찬양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오래된 노래도 새롭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노래도 새롭게 부르고, 또 좋은 가사와 좋은 이런 곡조와 이런 것이 있으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 새 노래의 의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안에 드리는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래서 가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가사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찬송 이런 거 하는 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일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노래 가사가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거짓말을 대언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여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도둑질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사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 자, 5절에서 19절은 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4절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쭉 이게 나오면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이러한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창조, 6일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6일 동안에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긍휼, 그리고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4절 끝에 또 하나님은 의와 판단의 공의, 이거를 존중히 여기시고 또 선하심을 지니시고 선하심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예배 시간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의, 판단의 공의, 의는 righteousness, 이렇게 절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판단의 공의는 재판할 때 재판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또 판단할 때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 판단해요. 뭐 집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결혼을 해야, 이런 것도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할 때 올바로 행하는 거를 영어로 judgment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판단의 공의, 판단의 규범, 이런 것들을 지니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왕좌는 의와 공의, 판단의 공의 위에 세워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노래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시편 29편 2절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뛰어나고 특별한 속성이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이제 9절은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기품을 곳간들에 쌓아두신다. 창세기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날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하늘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지구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처럼 육지와 바다가 분리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리하시잖아요. 그 분리하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나오는데, 7절이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러고선 마른 땅을 육지라 부르시고 여기를 바다라 부르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닷물을 무더기 같이 돌무더기 이런 거 줍는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내셨단 말이에요. 하게 되니까 마른 육지가 드러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하신다.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늘들의 온 군대, 온 군대, 창세기 2장 1절 가서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군대들의 주, 군대들의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다. 자, 10절에서 11절은 또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계획을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데, 특별히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교도들이 침략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 도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른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이 백성이 이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런 민족, 이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민족,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모든 필요를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심지어 예수님 말씀의 표현은 들에 피는 그 백합들, 까마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섭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감사해야 된다. 그 예배의 결과가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온 회중이 하나님께 이제 모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낭독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이제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우리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예배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다 하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느낌으로 예배 장소를 떠나는 거, 예배당을 떠나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게 믿음이잖아요. 또 소망이 더 강건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배당 밖을 나가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전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다. 그거를 지금 시편 33편이 22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성도들이 어떠한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 나가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이 시편 한번 읽으시고, 또 우리 앱이 있잖아요. 앱을 한번 쭉 틀어서 한번도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쯤 있으면 이제 시편, 김기현 성우 시편 이제 낭독도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도 한번 좀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순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거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과 국가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세상 잡신들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의 다른 잡신들, 뭐 부처다 뭐다 이런 건 세상 역사다 이런 건 상관 안 해요. 그냥 자유롭게 뭐 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도 그렇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개인과 국가의 역사와 미래와 운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He holds our future.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과 민족, 국가의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이런 그 주제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런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역사책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역사책,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역사책이다. 이 역사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주권의 그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면서도 또 메시아 약속을 주셔서 이들을 구속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다시 모여서 반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을 흩으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0장,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그렇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의 구속,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하고 그 이후에 왕국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러한 메시아 이런 소망을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죠. 돌아온 이후에 다시 한 400년 지나서 드디어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역사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충만히 찼을 때 여자의 씨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 결과 복음이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그것이 온 세상을 돌아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하나로 묶어서 교회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기관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가서 보면 맨 마지막 책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종말, 처음이 있으니까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끝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9장은 7년 환란기, 이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심판하시고 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 이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0장 가서 보면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0장 끝에 가서 보면 마귀가 다시 한번 천년이 끝날 때 풀려나서 사람들을 속여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다 불호수, 영원한 과 같은 그 지옥 불 속으로 멸망이 돼서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돼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죄라고 하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영원전 과거가 있고 지금 한 6천년 지나고 이제 한 천년 하고 해봐야 그게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는 요 티끌만한 거예요. 그 7천년이 7천년 그러고 나서 앞으로 영원 무궁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시간은 이건 티끌만큼보다도 작은 거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욥, 마리아, 사도 바울 등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 인도하시고 섭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간에 기록이 돼 있고 국가적으로 보면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렇죠? 이런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미래 천년 왕국 이루어지고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크고 흰 왕좌 심판에 의해서 악한 자들이 다 멸망을 방하고 그리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이 가서 쭉 보시면 다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인간의 역사, 개인의 역사,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이런 걸 보시면은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저 땅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일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빌론의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은 한 7년 정도 짐승처럼 돼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무참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여기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화평을 주셔서 그가 왕권을 회복을 하고 정신 이상이었다가 다시 제정신을 갖게 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기록했냐, 그 날들의 끝에 7년이 지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 돌아오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는데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냥 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영원 무궁토록 이르는 그런 통치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개인의 역사,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인 컨트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의 근거에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네, 국민의 무지와 그 다음에 교만, 이걸 통해서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그 영이 이 나라를 지금 덮고 있어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거의 지금 몰락 직전까지 지금 가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과 국가의 역사와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구출을 주실 것이다. 에스더기를 가서 보세요. 어디서든 하나님이 구출을 주실 거예요. 빛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소망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했거든요. 이런 고백을 잘 기억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